기도서 라이프 스터디 메시지 1. 교회 안에 권위를 세움. 성경 디도서 1장 1절에서 9절.
디모데 전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가 쓰여진 순서를 아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빌레몬서는 첫 번째로 쓰여졌으며 바울이 로마에 첫 번째 투옥되어 있는 동안에 쓰여진 것입니다. 그는 감옥에서 풀려난 후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썼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두 번째 투옥되어 있는 동안인 네로의 박해 때에 그는 그의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 후서를 썼습니다.
이 책의 주제, 교회의 질서를 유지함.
디도서의 주제는 교회의 질서를 유지함입니다. 바울이 첫 번째 로마에 투옥되어 있는 동안에 교회들은 시험을 받았습니다. 이 시험의 기간 동안 어떤 교회들은 질서가 별로 없음이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그는 감옥에서 풀려난 후 에베소와 그레데 섬을 포함한 여러 도시들을 방문하였습니다. 교회들의 상태를 알게 되자 바울은 디도에게 어떻게 지방 모임에서 합당한 질서를 유지하는가를 말하는 디도서를 쓸 부담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이요 또한 이유입니다. 교회의 질서가 유지되려면 교회 안에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1장 1절부터 9절까지에서 교회 안에 권위의 세워짐에 대하여 생각해 볼 것입니다.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이것은 각 도시에 장로들을 임명하는 것과 매우 관계가 있습니다.
서문.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먼저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생각해보고 중요한 점들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디도서 1장 1절은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을 따른 진리의 온전한 지식을 따른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네 가지, 곧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 생명의 약속, 진리의 온전한 지식을 따른 사도였습니다. 명령은 그분을 위하여 말하는 것과 그분을 위해 우리에게 속한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편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과 그분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우리 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를 성취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모든 것과 그분이 이루신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은 하나님의 요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그분께 속한 것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경영하는 사도였습니다. 1장 1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구원하기 위해 인류 가운데서 택하신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을 나타냅니다. 바울은 단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뿐 아니라 진리의 온전한 지식에 따른 사도였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신 모든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받는 것입니다. 진리의 온전한 지식은 진리에 대한 완전한 이해이며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받은 모든 영적이고 거룩한 것들의 실제에 대한 온전한 알미요 인식입니다. 사도 직구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실제에 대한 그와 같은 이해와 인식을 따른 것입니다. 1장 1절에서 바울은 진리가 경건을 따른 것임을 지적합니다. 진리, 곧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실제는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나타나신 경건에 따른 것입니다. 사도 직분은 이러한 실제를 하나님의 선택된 믿는 이들에게 분배하는 것이며 말씀 안에서 그리고 영 안에서 전파와 가르침과 행정을 통하여 그들 가운데서 그와 같은 경건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 바울은 계속하여 영생의 소망을 이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단지 믿음과 진리의 온전한 지식을 따른 사도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영원한 생명의 소망 안에서 곧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안에서 하신 약속에 따른 사도였습니다. 이곳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따라 라는 말씀과 일치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소망 안에서 라는 말씀은 영원한 생명에 근거하여 영원한 생명을 조건으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의뢰하여 등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생명, 곧 하나님의 창조되지 않은 생명은 단지 우리가 오늘 참여하고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토록 그것을 충만할 정도로 상속받는 것입니다. 오늘날 영원한 생명의 체험은 우리에게 장래의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을 자격이 있게 합니다. 오늘날 그것을 누리는 것은 미리 맛봄이며 완전한 맛봄은 영원한 생명의 소망인 장차 오는 시대와 영원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2장 13절에 계시된 복된 소망, 곧 완전한 아들의 명분의 영광, 자유, 우리 몸의 구속, 마지막 때에 계시된 구원,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는 산소망, 하늘에 간직된 쇠하지 않는 유업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언급된 천년왕국과 새하늘 새 땅 안에 있는 온전하고 영적이고 신성한 하늘에 속한 축복이요 영원한 생명의 누림입니다. 바울은 현재의 생명의 혜택이나 율법의 특권적인 조건에 근거해서가 아니라 이 소망의 조건에 근거하여 그의 사도 직분을 표명하였습니다. 그는 사도의 사역을 완성했는데 이것은 그가 그의 사도 직분을 위하여 모든 거룩한 생명의 소망과 함께 하나님께서 영원 안에서 약속하시고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신 거룩한 생명을 의뢰하고 신뢰했음을 가리킵니다. 디도서는 교회들 안에 질서를 유지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을 따른 진리와 영원한 생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두에 이 세 가지가 놓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신성한 생명, 곧 하나님의 창조되지 않은 생명입니다. 그것은 시간에 있어서 영존하고 영원할 뿐만 아니라 또한 본성에 있어서 영원하고 신성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믿는 이들에게 주어졌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은혜의 주요 요소입니다. 이 생명은 사망을 정복했으며 사망을 삼킬 것입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그와 같은 생명의 약속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 생명과 그 결과인 썩지 않음은 복음 전파를 통하여 드러났으며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때 전에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영원 안에서 아들에게 하신 아버지의 약속임이 분명합니다. 아버지는 창세 전에 아들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아들의 명분에 이르도록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그의 영원한 생명을 아들을 믿는 이들에게 주시리라고 하신 약속은 영원 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생명을 받음으로 영원 안에서 그분께 주어진 믿는 이들은 그의 형제들이 될 것입니다. 3절에서 바울은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내게 맡기신 것으로 하신 것이라고 계속 말합니다. 자기 때라는 말은 2절에 언급된 영원한 때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때를 말합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 나타나기 위한 합당한 때를 암시합니다. 3절에 있는 자기의 말씀은 2절에 있는 영원한 생명과 동일합니다. 이것은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에 부합됩니다.
같은 믿음을 따른 참아들 디도에게
4절에서 바울은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 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와 같이 디도는 천연적인 출생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따라 바울의 참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영역과 요소 안에서 영적으로 바울의 자녀였습니다. 이 구절에 있는 같은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과 같은 모든 믿는 이들에게 동일하고 일반적인 믿음입니다.
교회 안에 권위를 세움. 사도의 명령.
디도서 1장 5절은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부족한 일들을 바로잡고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각 도시의 장로들을 임명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도시라는 단어는 사도행전 14장 23절과 비교되는데 지방교회의 범위가 그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도시라는 것을 가리킬 뿐 아니라 한 도시에는 오직 한 교회가 있을 뿐이라는 것도 가리킵니다. 지방교회의 장로 직분은 교회가 있는 온 도시에 걸친 것이어야 합니다. 한 도시에 그러한 유일한 장로 직분이 그리스도의 몸의 유일한 하나를 손상시키는 것에서 보존합니다. 한 도시에는 하나의 장로 직분과 함께 오직 하나의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실행은 어떤 의문과 의심의 여지가 없이 신약에서 분명한 본으로서 예로 들어졌으며 어떤 지방교회의 합당한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이러므로 질서를 세우는 일을 하기 위하여 사도가 디도에게 첫 번째로 명령한 것은 각 도시에 장로들을 임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장로들의 자격.
6절부터 9절까지에서 바울은 장로들에 대한 많은 자격들을 열거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고 비방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하며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자기 멋대로 하지 않고 급히 분내지 않으며 술을 즐기지 않으며 구타하지 않으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으며 대접을 잘하며 선을 좋아하며 진지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는 자라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많은 자격들에 대하여 디모데전서 라이프스터디 메시지 5 교회의 행정을 위한 감독들과 집사들이라는 제목의 메시지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9절에서 바울은 가르침을 따른 신실한 말씀을 잡아야 하리니 이는 능히 건강한 가르침으로 권면하고 또한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장로들은 교회 안에서 좋은 질서가 유지되도록 지방교회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의 행정을 위하여 임명됩니다. 이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장로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른 신실한 말씀을 붙잡아야 하며 이로써 그들은 문제의 이야기꾼들을 막을 수 있고 소란한 상황을 잔잔케 할 수 있습니다. 신실한 말씀은 교회들 안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가르쳐진 믿을만 하고 신뢰할 수 있는 참된 말씀입니다. 지방교회 안에 있는 장로들은 가르침에 있어서 그들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러한 말씀을 잡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언급된 가르침은 결국 신약이 된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교회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의해 세워졌으며 그들의 가르침을 따랐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또한 교회들의 질서가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 주어진 신실한 말씀에 의해 유지되었음을 가리킵니다. 교회의 질서가 없는 것은 주로 사도들의 가르침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교회들 안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인 신실한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어둡고 혼돈된 상황에서 우리는 신약, 즉 사도들의 가르침 안에 있는 빛비추고 바르게 하는 말씀을 고수해야 합니다.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장로 직분에 더하여 하나님의 계시에 따른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건강한 가르침이 생명을 포함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건강하다는 것은 생명에 속한 건강을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생명의 공급이 되는 사도들의 가르침은 그들을 양육하고 치료하는 건강한 가르침을 사역합니다. 그 가르침에 따른 신실한 말씀을 붙잡음으로써 장로들은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책망한다는 것은 책망받는 어떤 것의 참된 성격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어떤 사람의 잘못을 드러내므로 꾸짖는 것을 말합니다. 그 헬라어 단어는 에베소서 5장 11절과 13절에서 드러남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이제 1절, 2절, 3절로 돌아가 중요한 요점들을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봅시다. 1절에서 바울은 그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을 따른 진리의 온전한 지식을 따른 사도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의 사도 직분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진리의 온전한 지식을 따른 것이었으며 이 진리는 경건을 따른 것임을 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말들은 믿음, 진리, 경건입니다. 바울은 직접적으로 경건을 따른 것이 아니라 믿음과 경건을 따른 진리의 온전한 지식을 따른 사도였습니다. 2절에서 우리는 바울이 영원한 생명의 소망 안에 있는 사도였음을 봅니다. 이 구절에 있는 이라는 관계 대명사는 영원한 생명을 가리킵니다. 영원한 생명은 소망을 포함합니다. 일시적인 생명에는 참된 소망이 없지만 영원한 생명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영원하기 때문에 끝날 수 없으며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영원한 생명의 소망은 거짓말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때 전에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영원한 때라는 표현은 영원을 가리키는 특별한 용어입니다. 영원 안에서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의 소망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계속하여 3절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단지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며 바울에게 맡기셨음을 봅니다. 이 구절들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일, 곧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고 자기의 말씀을 나타내셨음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디모데 후서 1장 1절에서는 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에 따른 사도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요구와 함께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사도로 임명되었습니다. 명령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지만 생명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공급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떠나서 바울은 하나님의 요구를 성취하기 위한 공급을 얻을 수 없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가장 높은 요구와 함께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생명이 필요했습니다. 이 생명은 실제로 하나님, 곧 명령을 주신 분의 생명입니다. 더욱이 이 생명은 명령하고 요구하는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요구하시고 그 다음에 그분은 자신의 요구를 성취하시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기 위하여 오십니다. 그분은 명령으로 요구하시며 생명의 어떠함으로 공급하십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수행하도록 명령받았을 때 그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주여, 제가 누구간데 그러한 명령을 수행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러한 요구를 성취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아이야, 나는 너를 공급하기 위해 내 안으로 올 것이다. 만일 내가 나의 요구에 복종한다면 나는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내 안으로 올 것이다. 나는 나 자신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생명으로 내 안에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비교해 보는 것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전자의 구절에서 바울은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말하며 후자의 구절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과 함께하여 그를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게 한 은혜는 사실상 하나님 자신입니다. 바울 안에 계신 하나님은 그분의 신약 경륜을 수행하기 위해 바울의 공급과 부축이 되신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명령하신 하나님은 또한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절과 디모데후서 1장 1절에 기록된 것에 무언가를 더하여 그의 사도 직분에 대해 거듭 말합니다. 우리가 지적한 대로 1장 1절과 2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따른 진리와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언급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또한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따른 사도였다는 것을 보는 것은 놀라운 일이지만 우리는 주의 깊은 방법으로 이 영원한 생명이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는가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믿음을 통하여 곧 우리와 삼일 하나님 사이에 유기적인 연합을 통하여 우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1장 1절에서 바울은 그가 단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서가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 곧 그를 하나님과의 유기적인 연합으로 이끈 믿음을 따라 사도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성취하기 위해 바울이 생명 공급과 부축을 얻은 길이었습니다. 1장 1절에서 바울은 이 믿음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라고 주의 깊게 지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문제는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의 회복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시작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다른 이들, 아마 당신의 가족들이 주님을 믿기를 거절할 때 당신이 주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유일한 설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단순히 그리스도를 믿어야 함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만일 내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나는 평강이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내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나는 삶의 목적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는 제대로 먹거나 잠잘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다른 이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나의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나는 주님을 믿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한 후에 이방인에게로 돌이켰습니다. 46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고 말합니다. 48절은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영광을 돌리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고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받고 믿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기로 운명지어졌고 심지어 예정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입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바울은 믿는 이들의 믿음에 대하여 말한 것이 아니라 택하신 자들의 믿음에 대하여 말한 것입니다. 바울이 그같이 말한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의 시작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지 우리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도록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믿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따른 사도였습니다. 그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며 우리 또한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바울은 삼일 하나님과의 유기적인 연합 안으로 인도되었으며 이러한 방법 안에서 그는 영원한 생명의 공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제국을 대항하여 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자신 안에서 강하거나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이 영원한 생명을 따른 사도였으며 그가 믿음을 통하여 영접한 영원한 생명은 그를 삼일 하나님과의 유기적인 연합 안으로 인도했습니다. 바울이 자신은 진리의 온전한 지식을 따라 사도가 되었다고 말한 것을 우리는 지적했습니다. 거듭 우리는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에 있는 진리가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내용의 실제를 가리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진리의 온전한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유기적인 연합 안으로 인도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대한 진리의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체현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상 바울의 사도 직분은 네 가지 요인들, 즉 하나님의 명령, 영원한 생명, 믿음, 진리의 온전한 지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요소로 인하여 바울은 종교를 괴롭힌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연병 또는 골치 아픈 사람으로 불려졌습니다. 이 네 가지 요소 중에서 두 가지, 즉 명령과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편이며 남은 두 가지, 즉 믿음과 진리의 온전한 지식은 우리 편입니다. 우리가 처음 주 예수님을 믿었을 때 믿음은 가졌지만 진리의 온전한 지식은 갖지 못했습니다. 그분의 회복 안에서 우리가 진리의 온전한 지식을 갖고 있음을 인해 주님께 찬양합시다. 디도서 1장 2절은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때 전에 약속된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약속이 택하신 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지지 않았음을 가리킵니다. 그 대신 그 약속은 영원 안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은 이것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위를 주심으로 아들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나이다. 영원한 생명을 받음으로써 영원 안에서 아들에게 주신 바 된 믿는 이들은 그분의 형제들이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은 그리스도의 형제들을 말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그가 그들을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약속은 영원 안에서 아버지께서 주 예수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우리에 관한 영원한 생명의 약속은 그리스도에게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들 안에서 이 약속을 받습니다. 3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영원한 때 전에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영원한 생명을 아들에게 약속하셨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타내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입니다. 2절과 3절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우리는 나타난 말씀이 약속된 영원한 생명과 동등하다는 것을 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고 그런 다음 이 영원한 생명을 나타내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 그분의 말씀을 나타내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만일 그분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면 그것은 최소한 영원한 생명을 전달하는 수단입니다. 우리의 체험에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소유합니다. 자기 때라는 표현은 2절에서 언급된 영원한 생명에 관계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안에서 우리에게 아들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지만 전도는 다른 때와 다른 시대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파, 곧 전도를 통하여 그분의 말씀 안에서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전도가 어떤 때에는 소아시아에서 이루어졌으며 또 다른 때에는 유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영원한 생명이 복음 전파로서 나타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는 때와 말씀과 전도에 대하여 말합니다. 약속된 영원한 생명은 전도로, 복음의 전파로 여러 때에 나타났습니다. 이 나타남은 첫 번째로 예루살렘에서 오순절날 일어났습니다. 후에 그 전도는 안디옥과 소아시아와 유럽으로 갔습니다. 수세기 후에 이 전도는 중국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 전파로 나타나는 여러 다른 때를 암시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바울에게 이 전도가 맡겨졌습니다.